네, 이번에는 한국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2013년 2월 25일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청와대에 입성한 뒤 5년 임기를 못 채우고 4년 15일 만에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사저 준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고 관저 체류 이틀 만에 결국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저 도착 직후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한 것으로 민경 의원이 전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시사평론가 서정식 씨와 함께 분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이제 청와대 떠나서 서울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간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민병욱 의원을 통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지 않습니까? 이 같은 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일부 언론들은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 선언이다라는 해석도 제시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헌재 판결은 불복하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최종심이고요. 네. 그다음에 무의와 관련해서 별다른 새로운 법 절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단지 이제 그 불복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헌재 판결 이후에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메시지를 내놔야 된다라는 이제 여론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네. 사실은 어떤 메시지를 좋은 메시지를 내놔도 그 좀 위선적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죠.
현실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까지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니었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제 언론에서 박 대통령이 불복 선언이다. 그래서 향후에 뭐 어떻게 뭐 대응할 것인지 주목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 불복 선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라고 해석해도 좋은데 사실은 뭐 다시 뭐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고, 그리고 뭐, 뭐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 박근혜는 이제 사라지지만, 네. 정치인 박근혜는 건재하다.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네. 뭐 우리 또 옛말에 흘러가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물론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 사저 귀환으로 그 시대는 끝났고 네. 이제 그것이 뭐 다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말을 무슨 대단히 뭐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검찰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정도로 뭐 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스스로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그때 왜 그 뭐 이 형사범의 비유를 한다면은 확신범에 가깝다 이런 표현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은 그것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무차별적으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네.
이미 이제 몇몇 언론에서는 허구였다라고 뭐 반박 또 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뭐 그런 걸 민사소송을 제기할까요? 허구로 판명이 된 것으로 뭐 끝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은
네.
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이 우리나라 언론들은 참 무책임해요.
무책임하죠.
예,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밝혀지면은 뭐 아, 그거 공익 위한 뭐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한 거지 뭐 내가 뭐 이런 정도로 하면은 다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치의 경우에는 진짜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대선 결과가 바뀐 예도 있죠.
그렇죠.
이 맨 처음에 그 국민적인 폭발적인 불만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심령 정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심령주의 뭐 이런 그 미신에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뭐 청와대에서 뭐 구슬했다 뭐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그
보도도 뭐
세월호 이 사고 당시에 구슬하고 있었다 뭐 아니면은 미뢰 중이었다 뭐 이런 것들
네.
이게 사실은 그 많은 사람을 분노케 한 거거든요.
불을 지폈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게 불을 지핀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억울하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때 과거에도 보면은 그렇게 이 무책임한 틀린 이야기로 분노를 불러 일으켜 놓고 그게 틀린 이야기로 판명이 되면 아 이게 틀린 이야기였구나 라면서 분노를 거두어 들이지는 않습니다. 이 여론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분노를 거두어 들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소위 말하는 끌이를 찾아서. 그쪽으로 이제 향하는 거죠.
근데 뭐 이회창 개인적인 이제 경우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과거에 이제 광우병 사태나 또 한미 FTA 사태 당시나 사실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결국 이번에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뒤바뀌는 상황까지 됐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걸 가지고 이제 막 해서 결국 탄핵 심판의 결론도 말이죠. 제가 결론을 참 현명하게 잘 내렸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아쉬운 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죠. 그간의 박 대통령의 태도로 볼 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은
네.
박 대통령이 헌재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는 파면이야. 이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면 이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다는
예.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민사소송을 해서 뭐,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를 할 거냐? 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뭐 국민 여러 사람들에게 또 더 화만도 드는 이런 결과가
그렇죠.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그런 부작용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였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응 차원에서 그걸 민사 소송을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지 않지
크지
않느냐?
예.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론인 측 오히려 마이너스 작용을 했다라는 그런 지적도 많던데요. 한국 언론에서 좀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까?
많이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가 이제 그간의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또 실제로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마이너스 대응에 좀 미숙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를 되짚어 보면은 처음부터 대응이 미숙이 했던 거죠. 미숙했다기보다 뭐라고 할까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겁니다.
아무튼 참모진의 보좌 문제가 많이 참 지적이 되겠더라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예.
그런 것도 리더십의 부재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리더십의 부재죠.
예를 들면은 예. 이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뭐 지금 나가서 이제 또 새로운 킹메이커 역할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만은
네네.
그런 분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예. 대통령 승리하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까지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를 했어요. 그런데
예.
막상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그런 사람이 적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것은 그건 이제 리더십의 문제가 리더십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청와대 참모진들이 뭐 눈을 가리고 뭐 그랬겠죠. 이 소위 우리가 뭐 이와 제왕적인 권력을 이야기할 때 구중궁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에 들어가면 구중궁궐입니다. 그러면 그 구중궁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박 대통령이 잘 안단 말이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그걸 본인이 그렇게 뭔가를 잘 해야죠.
그렇죠.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죠.
그렇죠.
결국 그런 참모진을 이끌고 정치를 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사실. 리더십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뭐 한국은 이제 완전히 대선 국면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가장 큰 정치적 반사를 이득을 보게 될 뭐 대통령 후보군이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저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박 대통령의 파면과 파면에서 얻는 반사 이익은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이게 자신의 거죠. 그 지지율이란 건 원래 박 대통령이 파면을 안 되고 파면이 안 되고 뭐 임기 끝까지 가서 대통령 선거를 하나 지금 하나 그게 그거란 이야기죠. 그러나 그럼 반면에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는 뭐 지금 부각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이 결집을 하겠죠.
그렇죠.
이제 뭐, 향후에는
결국 이제 또 합종연횡식으로 뭔가 현재 상황이라면 단일 후보를 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이제 기울이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은 이른바 빅텐트론, 뭐 제3지대, 뭐 이런 이야기인데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뛰어들었는데
네.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네.
저는 굉장히 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 안희정 충남지사가 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그런 뭐 이런 걸 설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른바 지금 박 대통령이 망한 것도 친박 패권 때문이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거부감도 이른바 친문 패권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깨부시고 뭐 이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의 개헌파 또 우리 이 자유한국당의 또 일부 비박 뭐 비박이라기보다 친박 색채가 약한 쪽 이런 쪽들이 진짜 모여서 빅텐트를 친다면은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안철수라는 대주주가 있고요.
네.
또 손학규라는 거물급도 있고 거기에 또 김종인 뭐 그 외에 김무성, 남경필, 유승민 뭐 등등 해서 이 면면을 쫙 훑어보면
예.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죠. 뭐 안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된다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빅텐트니 제3대니 뭐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런데
예.
사실은 그게 다 결국은 유력 주자한테로 몰아주는 식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말씀하신 뭐 이익을 본 현재로서는 사실은 황교안 이 권한 대행이 제일 그 정치적으로는 많이 올라가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황 대행이 뭐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본인도 사실은 참 그게 그 걸려서 지금 아마 결정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내가 대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분은 일단 대행 국정은 대행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안 나간다고 하는 순간 또 국정을 대행할 수 있는 동력이 확 빠져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태도를 밝히지 않을 거예요. 그 데드라인까지 말이죠.
평시 그분의 이제 스타일을 보면 아마 끝까지 뭐 언급을 안 하고 본인의 현재 소임을 마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스타일도 그렇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기도 해요. 제가 만약에 그분 자리에 있다고 해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따져보면은.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이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그 반사 이익을 가져간 사람은 현재는 없고
네.
또 금방 가져갈 사람도 현재는 잘 보이지 않고 이제 과연 누가 그것을 가져갈 그릇을 빨리 만드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